누가복음 11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4절부터 44절을 다룰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누가복음의 셋째 주요 부분이 시작됩니다. 첫째 부분은 소개이고 둘째는 신성을 가진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에 관계됩니다. 상당히 긴 셋째 부분은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사역을 다룹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0절에서 우리는 갈릴리에서의 사람 구주의 사역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51절로 19장 27절까지에서 우리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분의 사역의 기록을 봅니다.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들과 하나님의 속성들. 사람 구주의 사역은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의 준비가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였음을 보아왔습니다. 사람 구주의 잉태와 출생과 성장은 모두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였습니다. 완전한 준비를 거친 후에 그분은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사역도 신성을 지닌 그분의 인성 안에서였습니다. 특히 그분의 사역은 인성 안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있었으며 신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신성한 속성들을 지녔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사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 라는 표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가복음의 몇 사례를 실례로 들어봅시다. 7장 36절로부터 50절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그의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 구주이신 예수께서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 행동하신 것을 봅니다. 그녀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 시작했을 때에나 그 발에 다정하게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에도 그분은 그 죄 많은 여인을 전혀 성가시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당신은 내가 이 집의 손님인 것을 모르는가? 식사 중인 것을 보지 못하는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합당한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행동하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이 여인이 그녀의 죄를 이미 깨달았음을 아시고 매우 친절하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긍휼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지만 긍휼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사랑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불쌍한 처지와 비천한 신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친절과 인내와 긍휼을 행사하신 것에 더하여 주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경우에서 매우 사려 깊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현명하고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봅니다. 하나님은 죄들을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죄들을 용서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신성한 속성들 중 하나입니다. 7장 50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는 것 역시 신성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적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 안에서 행동하시는 사람 구조를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장비된 사람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인간적인 미덕들을 소유하셨으며 또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미덕들이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사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들과 하나님의 속성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계시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인간적인 미덕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비유의 어디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봅니까? 주님의 신성한 속성들은 그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에 관한 주님의 어떤 것을 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기대치 않고 예기치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관 주인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지닌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은 또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을 행하셨습니다. 강도는 그분에게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시는 인간적인 미덕들을 봅니다.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미덕들을 볼 뿐 아니라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신성한 속성들을 봅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신성한 모든 속성들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한 속성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주님께서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로 사역하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희년을 선포함.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은 예수께서 그 영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고 말합니다. 14절의 그 영은 그분의 사역의 성취를 위해 그분의 침례시에 주 예수님 위에 내려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위해 본질적으로 성령을 소유하셨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 경륜적으로 성령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 15절에 의하면 주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모임 장소입니다. 사람의 죄로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무지는 먼저 어둠을 초래하고 그런 후 결국 사망으로 이끕니다. 세상의 빛이신 사람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곳, 어둠의 땅 갈릴리에 그들 위에 비추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도록 그들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을 해방하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사탄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사람 구주 위에 임한 주의 영.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이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규례대로 그분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도록 그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주의 영이 사람 구주 위에 임하셨음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조는 복음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인 구주에게 부여된 첫째 위임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가난한 자들, 즉 하늘에 속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신성한 것들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사로잡힌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사탄의 속박 아래 있는 도피자와 갇힌 자로 포로들입니다. 눈먼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포함합니다. 다시 보게 함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눌리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산산이 부서지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왔습니다. 눌린 자들은 병이나 죄로 사탄 아래에 눌린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봅니다. 이 은혜의 해는 희년으로 예표된 신약시대로 하나님께서 죄에 사로잡혔다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죄의 속박 아래 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즐기는 때입니다. 4장 18절과 19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레위기 25장에 묘사된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의하면 희년은 노예들이 풀려나고 재산이 그 정당한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해방과 자유의 해요, 잃었던 재산 회복의 해였습니다. 노예로 팔렸던 자들은 희년 동안 노임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은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포함한 21절의 말씀을 가리키며 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22절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구주를 육체대로 알고 영으로 알지 못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기는 했지만 이 말씀들을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은혜의 분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전의 분배는 율법의 분배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서 신성한 희년, 은혜의 희년이 사람 구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습니다. 4장 23절부터 27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먹임의 경우인 사렙다 과부의 사례와 씻음의 경우인 시리아 사람 나이만의 사례를 들어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사례는 먹임의 경우로서 주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아만의 사례는 씻음의 경우로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씻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주께서 이 두 사례들을 언급하신 것은 그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도덕 수준이 유대인들을 다룰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냉혹한 거절을 암시합니다. 4장 28절부터 30절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그를 동리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고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분이 가득했다는 것은 확실히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면서도 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분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반대자들의 위협 하에서 그분이 요동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중위임을 수행하심. 4장 31절부터 44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사중위임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위임은 가르침, 귀신들을 내어 쫓음, 질병들을 치료함,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류하고자 했을 때 그분은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나온 바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앙겔리조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하다, 좋은 소식을 알리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 즉 좋은 소식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주이신 생명의 씨가 그분의 믿는 이들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안에 뿌려져 하나님께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국으로 다스리실 영역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남이며 그 발전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성장입니다. 그것은 오늘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 생활이며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유업이 되는 장차의 왕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된 자들이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무궁한 축복의 끝없는 부분, 즉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이 누가복음 4장에서 구주께서 복음, 즉 좋은 소식으로 전파하신 것입니다.